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스로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엄청 작은 세력이 보잘것없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침략을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고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긴 거죠. 히스기야 때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어요. 거의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큰 승리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뒤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문제였어요. 므낫세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북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제일 오랫동안 왕노릇 했던 사람이에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무려 55년을 왕노릇 했어요.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약한 아주 고약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왕이었는데요. 아주 고약한 왕이었어요. 왕인데 리더였는데 목자였는데 아주 고약한 목자, 고약한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좋은 리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전주 신천지에서 28년 동안 활동했던 분이 탈출했대요. 28년을 신천지를 했으면 신천지 초기부터 한 거고 28년을 했으면 젊음을 다 쏟아부은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리더를 잘못 만나고 영향을, 그러니까 엉뚱한, 옳지 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거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구역장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므낫세가요 55년을 왕노릇 했는데요. 남유다의 왕권이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2년 만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8살짜리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아가 22장 1절을 보면 요시아가 8살의 왕이, 8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8살짜리가 자기가 권력을 쟁취했을까요? 누가 이 8살짜리 왕자를 내세우고 뒤에서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군가가 아마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남유다 예루살렘이 8살짜리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라도 요시아는 다행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면 요시아 보시기에 요시아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아이 진짜 참. 일부 설교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짧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엉키네요. 자,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엊그제 22장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 성전을 수리했는데 수리하다가 보니까 버려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의 처지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며칠 전부터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아니 어떻게 성전에 율법책이 버려져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그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성경을 찾아서 발견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일주일 동안 성경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그냥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당 가야 된다, 성경 어디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오시는 분은 그래도 귀한 분이죠. 예배당에 올 때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성경을 다 옆구리에 끼고 다녔는데 요즘은 다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달랑달랑 핸드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넣겠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일날도 들고도 안 다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겠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예배당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 요즘같이 책이 많은 시대에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버려두고 한번 읽지 않는 분들이 요즘 교회 안에도 많은데 2600년 전 이 시대에 성경이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다. 이게 뭐 대수겠어요? 그때는 책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에요.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요. 그 시대에는 책을 읽고 쓰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문자를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 구술, 낭독하는 시대였거든요. 집에다가 성경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다 뭐 몇 잔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두꺼운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집안책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 시절에는 집이야 뭐 대충 텐트 치고 살고 뭐 돌로 뭐 거적 치고 살고 했는데요. 이게 성경 드물었어요. 더욱이 워낙 영적으로 타락하다가 보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걸 후대에 전하는 것은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이 해야 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밥벌어 먹기가 어려웠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헌금 받아 먹고 살고 성전에 나오는 재물 받아 먹고 사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거를 발견한 거죠. 읽어봤더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묵상 안 하신 분은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요시아가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도 지켜요.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앞에 히스기야 때 유월절 지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시아는 히스기야 때 지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대적으로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요시아가 얼마나 거창하게 유월절을 지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 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생일 같은 날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광야 여정 중에는 유월절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을 보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을 때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부터 만나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 여호수아 5장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뒤에는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가족별로 지켰거나 지파별로 지켰거나 타락하고 병든 시대에는 그마저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월절은 언약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요.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한 날이에요.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을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애굽에서 태어난 초태생,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처음 낳은 새끼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장자가 귀하죠. 요즘 여러분은 장자 별로 귀하지 않은가 봐요. 제가 장자인데 제가 위로 누님이 두 분이 있고 제가 첫 아들이고 제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뻐하셨어요. 장자. 장자는 귀해요. 더욱이 2500년 전 고대 사회에 장자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무슨 기업을 받을 때도 두 몫을 받아요. 그만한 책임도 있지만 여하튼 장자 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도요. 장자 중요했는데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지켜주신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숨어있으면 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내게 속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유대력의 첫 달이에요. 우리 왜 1월, 정월, 초하루 뭐 이렇게 하듯이 유월절이 이제 그 해의 첫 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이야말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우리 생일이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절기다 하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킨 거죠.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 정체성을 밝혀주는 절기였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에 헷갈리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어떤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가 누구냐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생명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다 고 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는 것을 배우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지켰다고 해요.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시작한 것도요 요시아 왕 18째 해예요. 여러분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요시아 이야기를 쭉 읽을 수 있는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31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39살인 거죠. 그러니까 31년을 왕노릇 했는데요 31년 통치 기간 중에 요시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할 때 그거는 전부 요시아 왕 18째에 했던 일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지금 유체이탈하고 계신 건 아니죠? 설교 시간이 이게 유체이탈을 연습하는 시간일 때가 있어요.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 그리고 성전 수리를 몇 살에 시작했다고요? 18째 해. 18살이 아니고 8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난 뒤에 18년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성전 수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한 26살쯤 됐을 거예요. 그 시대 달력이 우리 시절 달력하고 딱 안 맞아가지고 그게 달력이 안 맞아요. 우리 음력, 양력 안 맞듯이 안 맞는 거예요. 이집트력이 안 맞고 유대력이 안 맞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역이 안 맞아요. 아수르 달력이 다르고 바벨론 달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딱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살에 왕이 되고 18년 왕노릇한 뒤에 이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나이로 따지면 한 26살, 27살쯤 됐을 때 이때 요시아가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성전은 이미 므낫세 시절에 50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아몬도 2년밖에 왕노릇 안 했지만 므낫세처럼 악한 왕 이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는 정말 험악하게 버려져, 그러니까 50년 버려져 있었던 성전이니까 얼마나 퇴락했겠어요. 우리 좋은 시합 같으면 매일 쓰는 건물인데도 20몇 년 지나니까 비가 새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50년 동안 제대로 안 썼던 그 성전이니까 얼마나 많이 낡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막 이게 버려진 막 쓰레기 막 이런 거 치우면서 보니까 이제 어디 이게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요시아 왕 18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요시아가 나이가 한 26살쯤 됐을 때 요시아가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을 저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난 뒤에 18년 만에 내가 왕이구나. 뭘 해야 되는 왕이구나. 성전을 저리 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하튼 요시아 왕 18째 해가 요시아 인생에 어떤 거대한 전환점 내지는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시아 왕 18째 해 요시아가 나이가 한 26살쯤 됐을 때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생각 없이 그냥 남들 하는 것 따라 남들처럼 다 하는 남들이 운동하면 자기도 운동하고 남들이 쇼핑하면 자기도 쇼핑하고 남들이 이런 취미생활 하면 이런 취미생활 남들이 저런 뭐 해야 된다면 그런 거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 살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는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불러내셨는지를 깨닫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요시아 왕은 18째 해에 그런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 18째 해가 요시아 인생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엄청난 전환점 내지는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알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요시아 왕 18째 해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각성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각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을 어떤 영적인 각성의 자리로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요점 정리해서 다시 해요.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드라빔은 일종의 휴대용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상 거대한 것이 있는가 하면 뭐 집에 이렇게 모셔놓을 만한 것도 있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닐 만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 요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기독교인 환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요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애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 다니는 사람은 벌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이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로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 짓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무당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에 가면 너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여기 왔냐 하고 쫓아냈대요. 예전에는. 요즘은 무당도 타락해가지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 너무 많아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영빨 있는 귀신의 능력 있는 무당 아니고 이게 배워 사는 무당, 배워 사는 점쟁이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사람의 인생을 장난치듯이 그냥 한옥 마을에 가보세요. 그 점쟁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거기 가서 돈 내고 뭐 물어보는 그 속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삿날 잡으려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려요. 다. 저는 공짜.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오죽 바보 같아가지고 그런 바보가 없어요. 이삿날 잡으려고 이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러 가고 애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 다니고 뭐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이거 욕입니다. 욕.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가지고 뭐 하려고 다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이게요.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창피한 짓인 줄도 몰라요. 교회가요. 얼마나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신접한 점쟁이들 많아요. 부적 쓰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그런 거는 막 그렇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정말 바보도 그런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 그거는 죄예요. 죄. 죄.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 아닌 어떤 분을 상담을 우리 교인 아니면 제가 상담을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우정 찾아와가지고 근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 부인이래요. 근데 이 양반이 맨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아, 그거는 저 존댓말 했어요. 제가 다 존댓말. 회개하라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3일은 금식해라고 내가 뭐를 했거든요. 하루 금식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아유, 어려워요. 회개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회개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이게요. 안 돼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 그런 어리석은 그런 고약한 짓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하튼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데요. 이전 시대에 어그러졌던 것을 다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이야기 21장을 읽어보면 21장에 므낫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22장 요시아의 개혁을 잘 읽어보면 요시아는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고 제거하고 청산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산당, 모든 우상 숭배의 처소, 우상들을 전부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나라를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아주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요. 이런 요시아의 영적인 개혁이요. 역부족.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가 얼마나 칭찬을 받는 왕인지 몰라요. 근데 요시아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을 치면서 철저하게 영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오늘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열심히 개혁했지만 므낫세가 뿌린 그 죄악의 씨앗을 다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이 진노와 심판을. 그런데 이거를 요시아가 막아서지 못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거요.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므낫세가 곳곳에 심어놓은 그 죄악의 뿌리를 다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정신과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으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성전과 예배,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이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정신, 문화,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없애고 우상은 제거할 수 있었는데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신,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거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다 묵상하니까 6년 동안 묵상하면 성경 전부를 묵상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매일 묵상을 잘 했으면 성경을 한 서너 번 이렇게 묵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에 열왕기하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묵상하고 글을 쓰라 그랬더니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은 행복했을까 하는 게 글 제목이에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죠. 이를테면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나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행복했을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반응이 없는 분은 지금 다 이게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이를테면 성경대로 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인 거예요. 이를테면 요시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2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22장 15절과 16절을 누구한테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그 밑에 보면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이 여호아스는요 3개월 다스리다가 이집트에 잡혀갔어요. 애굽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드디어.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궁궐을 짓는 거였어요. 궁궐을 짓는데 엄청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지었어요. 더욱이 궁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에 보면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예레미야가 여호아스를 책망하는 말이에요. 여호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거대한 궁궐을 짓겠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건 우리나라 다락이 아니고 이렇게 중층, 그래서 뭐 아주 화려한 저택을 지으려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고대 사회의 붉은 빛 귀한 거였어요. 요즘도 간판 보시면 빨간 간판 색깔이 제일 먼저 바래요. 요즘도. 옛날에 붉은 빛, 그거 비싼 염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궁궐을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책망해요. 예레미야 22장 15절 보시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는 요시아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 그러니까 그가 형통했는데 너는 왜 네 아버지 닮지 않고 너는 왕이 되자마자 궁궐 지으려고 그리고 궁궐 짓는 사람들에게 품삯도 어떻게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요시아가 왜 형통했느냐.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예레미야가 책망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언제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를테면 여세 임세이라고 안식일을 일을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짐승과 노비들 네 집안에 거하는 객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짐승도 쉬게 하고 노예들도 쉬게 해라. 그리고 너 농사 지을 때 밥 못 던지고 다 배우지 말고 떨어진 애들 죽지 말아라. 가는 사람 거 남겨줘라. 그리고 너 11조 바쳐라. 11조 열심히 바쳐가지고 레위인들도 먹고 살게 하고 가는 사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줘야 돼요.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뭐 이런저런 삶이 어려워가지고 수렁에 빠져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았으면 또 형제의 기업을 물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희생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뭐 이런 거 다 율법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면에 우상은 다 네 거야. 복을 받는 사람은 우상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거죠. 이를테면 우상은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런 거 읽어보면 더 많은 재물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은 아닌 거죠.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더 큰 복을 받는 거죠. 더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거예요, 다. 하나님은 네게 다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줄 아냐? 네가 가난한 사람 보살피고 다른 사람의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은 아니고 다 네 거다. 네가 힘이 있고 네가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더 자유롭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뭔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움켜쥐고 남들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늘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은 훌륭한 왕이다 성경이 말해요. 그렇지만 그 훌륭한 왕이 다스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았을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했겠죠. 그런데 더 많이 움켜쥐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요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자기 희생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싫은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고 그리고 막 산당 없애고 우상 없애고 막 열심히 하는데 백성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아닌 거죠. 왕이 막 명령하니까 어떻게 뭐 저항은 못하지만 내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시아 죽고 나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지만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요시아 시대에 활동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뒤이어서 등장하는 왕들 사이에 어서 요시아가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요시아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에게 굴복은 했는지 몰라도 즐거이 호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면서 다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가 누리는 복은 다 네 권리라고 주장한 그 므낫세의 가르침을 내면화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안 된 거죠. 요시아는 발버둥 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시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던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찾아서 여기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네 내면에는 거의 우상 숭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큰 소리를 치지만 너는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합니까?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속임이 가득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그런데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자기는 잘 살아요. 자기는 아주 능력이 성공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 다음 슬라이드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세상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내 백성 그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종노릇 하는 거 당연한 거다. 경쟁하고 다투는 거 당연한 거고 이긴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가 남보다 더 많이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거의 거짓말 그러니까 인생의 화려하고 윤택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 성경을 읽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자꾸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설교 잘하는 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또 박용태 조심하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설교 잘하는 분은 설교가 너무 꿀 흐르듯 하는 설교가 있어요. 완벽한 설교.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시원해져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도 돼요. 성경은 안 읽어요. 한 필의 수필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결된 설교인 거죠. 설교는 성경을 수종드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고 좋은 설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면 설교를 잘하는 거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읽고 또 질문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교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된 성도로 만들려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 너무 좋은 설교가 많은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감동을 받는데 너무 설교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경을 안 읽고도 예배당 다니면서 충분히 감동을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요, 함정입니다. 그거요, 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도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다. 그거는 병입니다. 그거 요시아 시대에 성전에 율법이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성전에 와요.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을 다 해요. 자기 나름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율법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린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듣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니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명,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는지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 꿈과 자기 소원,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인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요시아 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뭐 열왕기하가 어디 있는지도 한 번 읽어본 적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삶의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 뭐 유행 따라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실패한 인생인 거죠. 허물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시아는 18년째, 18째 해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그래서 거룩한 부 요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같은 인생이에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횃불을 하나 들어주신 거죠. 그게 요시아예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요시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이루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